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약소 민족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 안녕한지가 정말 궁금하고 그것이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밤새 큰일이 없었는지, 밤새 정말 안녕했는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일어나면은 이웃들과 함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과 비슷한 인사, 샬롬이죠, 샬롬. 그들도 약소민족으로 오랜 세월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안녕이 너무나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안녕과 같은 뜻인데요,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상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죠.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녕과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될 때 안위를 느끼면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때로는 일이 잘 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평안에서 거짓된 안위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꼭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입니다. 거짓된 평안 속에서 다윗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궤를 자기의 성전으로 모시고 온 뒤로부터는 모든 일이 거침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해요. 만사형통해요. 계획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겠다는 그 성전의 준비 상황도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때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훌륭한 병사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을 내보내도 항상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지경은 점점점 넓어집니다.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전장에 보내고 나서 다윗은 자기 궁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 궁궐을 거닐다가 그만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물소리예요. 무슨 물소리가 이때 들리나 가서 보니까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가 대답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손만 뻗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바세바는 덜커덕 임신하고 만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직한 이 장수 우리아는 나의 병사들이,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곳에서 내 아내를 품으리요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꾀를 내죠.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리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선봉에 세우고 군사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고 우리아는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모든 계획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신에 미시로를 짓습니다. 안락한 침대에 누워 단잠을 잡니다. 참으로 평안합니다. 샬롬도 이런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은 거짓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사건이 덮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건을 덮어놓고 모른 채하고 살아가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게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문제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거짓 평안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덮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그런 상태가 거짓 평안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샬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참된 평안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평안이란 겁니다. 내적인 평안, 우리가 정말로 평안할 때 이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 있을 때 평안하다란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평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내적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내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노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어요.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아끼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일그러진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평안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의로움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평안은요, 의로움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 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의로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 없는 정의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의로움 없이 화평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력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들어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했었던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들력이에요. 사방은 고요하죠. 햇볕은 따뜻하죠. 따뜻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고 그 바람에 꽃들이 한들한들 춤을 춥니다. 완전한 평안의 상태,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상태 안에서 이 가인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인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안에 그 의가 깨졌는데 너는 평화롭냐? 내 속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가인이 누리려고 하는 이 거짓 평화를 완전히 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인은 탐욕스럽고 잔혹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들렸듯이 이 우리아의 그 핏소리가 왕국의 침묵으로 덮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윗의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의가 사라진 평안입니다. 아니, 불의한 평화였습니다. 아무리 큰 궁궐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조용히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들어맞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런 길이, 그 불의한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고 평강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요,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 그런 평안입니다. 불의한 사람의 그 핏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귀만 막고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참 추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다윗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거짓된 평안에서 다윗은 깨치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 신하가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뵙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보니까 나단 선지자 초라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 부자인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도 많았고 그리고 양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딱 한 마리 암양이 있었죠. 그 양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의 딸처럼 자기 가족처럼 먹이고 입히며 그 양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부자가 그의 집을 들어와서 그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을 잡기가 싫다는 이야기하면서 그 양을 빼앗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놈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고 그리고 네 배를 갚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온 궁궐 안에 이 다윗의 분노의 목소리가 짜랑짜랑짜랑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줄어든 뒤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나단이 고개를 들어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놈이 내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 아닙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가 깨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의 책망을 잘 들었다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저주하고 내가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였노라라고 인정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 인생 탈탈 털어서 네 배를 갚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다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서라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찮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 탐심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탐심을 더욱더 키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음성이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속을까? 그 거짓이란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들에게 속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존 비비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짓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여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듣고 권면의 말씀은 흘러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 장군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지시합니다. 모든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 장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백성의 절반은 축복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은 저주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에발산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게 원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속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산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서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축복의 말씀 듣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에발산에 서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서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진짜 내 백성이 된다. 3세기 이집트에 안토니우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 걱정하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땅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살면은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느 때처럼 이 안토니우스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 말씀 한 구적이 이 안토니우스의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 후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뒤엎어 버리는데요, 그 한 구절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니란 삶을 살고 있는가? 나중에 정말로 그 받은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영성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사막 교부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누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찔림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들리는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저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완전히 뒤엎고 하루 종일 생각나면서 모든 신하들을 뒤로 물리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철 울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자기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통회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나의 사업장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평안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없을 때에,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귀에는 그의 피 맺힌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들리지 않느냐? 내 아우의 울음소리가, 그 절규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여전히 평안하느냐? 다윗이 누렸었던 거짓된 평안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며 인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